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10장에 이어서 하늘의 그 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이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싸움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은 11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에 있는 말씀은 실제 역사상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 60년 전까지 모두 다 이루어진 실제 역사의 사실들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들 우리가 보면은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이 예언은, 천사의 예언은 12장에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그 10장서부터 계속해서 12장까지 끝나는 그 중간에 있는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미 이 거의 한 3,4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우리가 먼 훗날 지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11절에 11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자그마치 45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길어서 과연 오늘 다 이것을 끝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공부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성경은 굉장히 아주 이것을 어렵게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참 굉장히 읽기가 이해하기가 힘들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그러다가 그 성경 번역헌, 우리말 성경헌 번역을 쭉 비교해 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쉽게 아주 이걸 잘 풀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주교하기보다는 그 전체 쓰여져 있는 그 사실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 좀 의역을 했어도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 그 일들에 비춰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들로 연관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서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자세한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걸 전체 읽으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1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다리우스를 도운 일이 있었으나.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제 시작이 그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말을 이기를 메대 사람 다리오 올려내 내가 그 다리오 왕을 도왔다 하는 그러한 말을 얘기합니다. 이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국의 왕도 돕니다. 우리가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적들을 도와서 그래서 전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리오 왕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국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그런 그 바빌로니아 왕서부터 쭉 계속해서 홀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또 그리고 그 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졌던 그러한 것을 명령했던 사람도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고난을 받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적국 속에서도 이제 그 적국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의 자녀들을 기억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뭐 미래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환란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이제 사용해서 그래서 그들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걸 미래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에 여기에 이제 그 주된 내용은 전쟁인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남방과 북방왕의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남방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왕. 그 다음에 북방왕은 이제 시리아 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남방 하면은 이집트고 북방 하면은 시리아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2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 앞으로 페르시아에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네 번째 일어난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의한 2절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제 실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왕들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제 앞으로 그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적어도 한 200년 내지 30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세 왕이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 이후에 캄비세스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멜디스 왕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일어납니다. 각각 이제 529년 BC부터 486년 BC 사이에 이제 세 왕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세 왕보다 마지막 때 네 번째 왕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왕이 일어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Xerxes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도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때 그 대왕을 지냈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BC 486년부터 465년 사이에 이 이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백만 대군으로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침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참히 패배해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그 2절이 이제 종합해서 쭉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후에 3절에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거룩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예, 이제 그리스에서 강력한 왕은 물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인디아를 전체를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바빌론에서 33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죽은 이 짧은 기간에 온 세상들을 다 통치한 것을 그 3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손에 넘어갈 것이다. 자, 이게 짧은 제 4절이 여기 있지만은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장군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의 장군들이 이제 네 조각으로 여태까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 침공해서 빼앗은 큰 대륙들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BC 3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머리 네 달인과 그 다음에 날개 네 달인 표범과 또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의 수양과 수염소 이상에서 이미 벌써 나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나오고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네 장군들이 네 나라를 만드는데 처음에 카산더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이제 그 그리스와 마세도니아 이쪽을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비투니아하고 무시아 플러스 이제 그 소아시아 북쪽을 다 차지하는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론 인디아 쪽을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쪽을 뚝 전부 다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두 장군은 없어지고 이제 셀리우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BC 330년서부터 BC 63년 동안 267년 동안 전쟁과 그 다음에 분쟁이 계속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그 짧은 이제 그 3절 4절에서 이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주 그 마치 그 춘추전국 시대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글리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여기 다 나타나요. 예, 그리고 마치 한국에서도 옛날 그 이씨 조선 때 그 서로 음모하고 그런 내용들로 비슷한 것들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의 내용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또 그걸 이게 그 좀 더 이것을 펼쳐서 보면은 그 중간에 여기 오늘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적은 부분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그 이집트가 이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강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래 등에 그냥 이제 새우 등 터지는 것으로 이렇게 부닥겨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쪽에 붙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하는 내용도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내용들 보면은 참 여기서 마지막 때에 예, 그 인간들의 욕심, 그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서로 평화 가짜 평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서 이것을 또 자기네들의 이로운 것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참 어글리한 그런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5절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전쟁,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이제 완전히 해체가 돼서 네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됐다가 이제 두 나라가 없어지고 두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남방의 이집트, 북방의 시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가 중간에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들이 그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 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며 그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드디어 그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은 남방 왕 그 프톨레미 그 왕조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이집트와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그 왕조들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이집트에서는 그 프톨레미 왕가가 쭉 계속이 됩니다. 프톨레미 1세서부터 그다음에 프톨레미 7세까지 계속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로 이제 이것이 마지막 끝납니다. 그런데 이 그 시리아는 셀리우쿠스하고 그다음에 안티우쿠스라고 하는 두 왕조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1세, 2세 쭉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이집트 왕은 프톨레미 그 1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군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이제 강해져서 군세를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 셀리우쿠스 왕의 이제 서로 그 치고 또 서로 또 앙숙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진짜 싸움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몇 해 후에 6절에 몇 해 후에는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참 그 무슨 뭐 장희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얘기던데 이 여기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실제 역사 중에 그 남방 왕 프톨레미 2세 때 정략적으로 자기 딸 그 베르니케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버니스죠. 베르니케를 북방 왕 안티우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는데 그 북방 왕 그 안티우쿠스 2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본 부인을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이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딸을 안티우쿠스 왕에게 이제 그 강제로 결혼을 시키죠. 근데 몇 년 후에 그 강제로 결혼을 시켰던 이 프톨레미 남방 왕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셀리우쿠스 왕의 본초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이를 얼른 다시 쫓아냈었는데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돌아오자마자 자기 남편이었던 그 전에 안티우쿠스 왕을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 그 베르니케와 그 사이에서 난 안티우쿠스 왕 3세를 죽여버립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로 시리아 왕을 세웁니다. 이것은 오늘 그 읽었던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역사소설을 읽는 것 같이. 그 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 시리아군을 쳐서 이기고 그랬어요.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약 300년 후에 그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3세가 그 즉 아까 그 베르니케 공주의 남동생인데 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북방 시리아 왕국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셀리우쿠스 왕, 즉 그 라오디게아 왕부의 친아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아를 완전히 가서 쑥밭을 만들어 버리고 다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7절에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서 시리아 군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상과 값진 금은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올 것이며 몇 해 동안은 시리아 왕을 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후에는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나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7절부터 9절은 이제 이집트 왕, 남방 왕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서 이집트 군의 요새를 칠 것이다. 자, 이거 옛날 이야기에 그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싸움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를 갈면서 그다음에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독을 품고서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가서 싸워서 이제 원수를 다 갚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서 이집트의 군의 요새를 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실제 역사에서 그 시리아에서 셀리쿠스 2세가 정복 실패해서 그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앞에서 정복에 실패해서 화병으로 죽은 다음에 그 맏아들 셀리쿠스 3세가 이집트를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셀리쿠스 2세의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원수를 갚으러 이집트를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그 밑에 가자 지방까지 이제 쳐들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다음에 시리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서 계속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죠. 마치 그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 끼어서 이제 그 권한을 하는 거 아주 그 사정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1절에 보면은 그때 이집트 왕은 많은 병력을 동원한 시리아 왕을 쳐서 수많은 적을 생포할 것이다. 근데 11절에는 또 이제 사정이 또 바뀝니다. 프톨레미 왕, 남방 왕 3세가 이제 BC 217년에 7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도 역시 7만을 모아가지고 대군으로서 일대 격전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근방 국경에서, 그쪽에서 이제 싸웠는데 드디어 대패를 해서 아주 완전히 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방 왕에서 이제 시리아를 정복하지 않고 그냥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애굽 그 남방 왕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12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스토리가 계속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승리하여 수많은 적을 죽였다고 자랑할 것이지만은 그의 승리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예, 그 남방왕이 이제 국군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13절에 시리아 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 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직접 이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그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와신 상담해서 그래서 국력을 기르고 이제 다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왕 3세가 병으로 죽고 그 아들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라고 그 하는 5세가 이제 즉위가 됐어요. 그때를 틈타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 그 북쪽에 있는 왕이 이제 밑을 이제 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 거기 보면은 그 14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니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 14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잠깐 거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집트의 이제 포로가 이집트의 그 식민지처럼 이제 많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쳐내려오니까 이제 그 시리아하고 합세를 해서 이제 이집트를 도우려고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그 네 백성 중에도 하는 거 보면은 네 백성 중에서도 난폭한 자들이 강폭자로 나타나죠. 강포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장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를 도와서 이집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쫓아내려 했으나 그러나 실패했어요. 잘못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포자로서 난폭한 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그때 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집트 군대는 정예 병이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천사가 이제 그 다니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시리아의 승리가 드디어 여기서 점쳐졌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 가자 지방까지 이제 애굽의 국경지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16절, 17절에 보면은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리아 왕은 상대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드디어 그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다시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서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킬 것이지만은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게 계속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 실제 있었던 것은 그 여기 그 16절 17절에 영화로운 땅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왕 수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집트 편을 들던 사람들은 다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로마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제 그 이집트하고 화해하기로 이제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집트 왕이 자기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로마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치도록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데 그때 자기 그 이집트의 왕의 시리아의 왕이 이제 자기 딸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그 시리아의 왕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그 남쪽 왕 프톨레미 그 에피파네스를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에피파네스 저 남쪽의 이집트 왕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큰 공주를 그 클레오파트라 공주를 나이 어린 왕자에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 속셈은 이제 그 시리아 왕이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이집트에 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 혈연이 돼가지고 자기가 통째로 이집트를 그대로 다 먹겠다 하는 그런 속셈에서 이제 자기 딸을 이집트의 왕가로다가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것이 그 계획을 잘못 잡았어요. 그 클레오파트라 훨씬 더 똑똑합니다. 나중에 이 그 정략 결혼이 실패하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 18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를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그의 오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시리아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패한 후에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집트와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 시리아 자기 딸을 거기에 미리 시집 보내서 그래서 아주 정략적으로 자기가 그 이집트 전체를 다 삼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것을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왕인 로마 군대를 싸울 준비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왕에 대적했던 그 로마 군대의 왕이 스키피오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소아시아에서 헬라 군대와 싸워서 대패를 하고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지금의 터키 에베소 근처에서 살해를 거기서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의 싸움에서 그 아주 어글리한 모습들을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20절에 그 후에 보면은 그 후에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20절에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왕도 얼마 못 가서 전쟁이나 폭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또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 그 아름다운 곳이라고 나오는데 그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후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로마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공을 세금으로 바치죠. 그래서 유대 나라, 즉 그 아름다운 곳에 보내서 유대에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 보화를 토색하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거두러 온 로마 그 징수관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것이 실패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셀리우쿠스 4세가 죽었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후계 상속 문제가 또 이제 그 안에서 대두됩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디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장군은 그 왕자는 로마에게 불모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점점 이제 왕의 힘이 커지자 이제 그 왕자를 데려가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세르크스 5세가 어린아이였을 때 자기 삼촌인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정말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조카를 도와서 섭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조카를 죽이죠. 그 한국에서 연산군 스토리 나오죠. 똑같아요. 세조. 그래서 왕권을 찬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역사가 더 악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기에 그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근데 그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그 23절,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적은 추종자들로 시작할 것이지만은 점점 강력한 세력을 굳혀서 여기 이제 다시 또 북쪽과 남쪽에 이것을 또 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BC 170년경에 다시 이제 북쪽에 있는 왕이 이집트를 공격을 하려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여기에 실패했어요. 여기 동맹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클레오파트라의 그 두 아들 사이에서 서로 세력 경쟁을 하던 그때였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조카들의 싸움을 붙이고 이제 어부지리로 애굽을 정복을 해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주 복잡해요. 근데 서로 머리들을 써가면서 가짜로 평화 조약을 만들게 하고 그 사이에 가서 또 치게 하고 아주 참 그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욕심과 그 아주 죄악과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그 증벌이 아주 참 어글리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역사에서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여기 아까 그 나왔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협상한 후에 계속 기만책을 쓸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적은 추종자들로 시작할 것이지만은 점점 강력한 세력을 굳혀서 아무 예고 없이 부유한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할 것이며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얼마 동안 요새들을 쳐서 장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그가 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행동이 이 마지막 때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스타일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안 좋죠. 평판이 안 좋죠. 그런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25절에 보면은 그는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대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이집트 왕도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기만 작전에 말려서 시리아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서로 치고 또 싸우고 평화조약 매고 또 거짓말하고 또 치고받고 또 옵니다. 북방 왕은 계속 조카인 남방 왕을 공격하고 또 남방 왕은 계속해서 대항해서 전쟁이 계속이 됩니다. 많은 조약을 맺었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27절에 그 후에 이집트 왕 26절에 이집트 왕은 그 측근자들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그의 군대는 흩어져서 수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27절에 그 후에 이 두 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식탁에 앉아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의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며 아직 작정된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예. 서로 협상을 하고 회담을 계속을 하지만은 서로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서로 실패로 이제 끝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계속 협상, 평화협상 하지만은 그게 벌써 언제부터예요? 아라파트 있을 때부터 미국에서 끌어들여서 협상을 시키려고 하고 사인 다 했는데 전부 다 돌아가서는 거짓말을 또 하고 또 무효로 하고 이것이 지금 옛날이네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한 거의 200년, 300년 전의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동 사태에 대한 그 평화조약이 역사상에서 끝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이것이 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평화조약이 이스라엘과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만들게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공격이에요. 지금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미 퍼트려 놨어요. 아마 3월 달이다 아니면 4월 달이다 늦어도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한 다음에 그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으면은 즉시로 그 지금 그 그 홀무드 해협 거기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로켓을 지금 그 5만 발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그 저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데 그거를 다 발사를 할 거라고 그래. 그 이스라엘 저 이란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네들은 9분이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네들이 정략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예, 모든 이 이 결론은 예, 그 하나님의 손에 붙달려 있어요. 결국은 양쪽에서 상당히 많이 살상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 끝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성경의 마지막 때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국부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키가 뭐냐 하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란이나 시리아를 공격을 하면은 그것은 러시아 자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지금 중국도 덩달아서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시리아에서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걸 지금 시리아 그 아사드 대통령을 지금 리비아처럼 그걸 축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 이사회에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참 아주 그 저질 외교들을 이제 유엔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출신의 반기문 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때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뭐 피치 못하게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란에서는 압축 우라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것을 지금 자꾸 분산을 시킨다고 그래요. 땅속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은 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북한의 그 대포동 미사일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미국까지, 가는, 그러한 장거리 로켓에 그 앞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그래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절대 웨이스트하지 않고 있어요. 소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점점 끌면 끌수록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리하고 미국이 불리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손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만약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이게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일값이 뜨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또 전부 다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금년 11월 달인데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산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복잡하게 얽혀진 이러한 그 계산들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아마 금년 봄이 마지막 이제 그 아주 가장 참을 수 있는 한 끝까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가 금년 봄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에 그 이란에서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그것을 최대한도로 분산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리탈리에이트하는 반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하마스하고 헤즈발라를 통해서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빨리 이제 그 전쟁을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위치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일이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오래 가면은, 다 죽습니다. 이 유럽은 한 달이면 끝나요. 오일이 딱 스톱이 됩니다. 아시아도 큰 타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유럽은 그 경제가 그 그리스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닌데, 이것까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총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프레셔를 넣어서 누군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이란과 그 다음에 그 중동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제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이것이 이제 그 저 평화 조약을 이룰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평화 그 조약을 이루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에선 분명히 가지고 나온 것이 제3의 성전입니다. 제3의 성전을 허락을 해라. 근데 추측하기는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그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Dome of Rock 이슬람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우리가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이란이나 중동 쪽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헤즈볼라 또 그다음에 그 하마스에서 자기네들이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가 기브업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보를 하게 되고 제3의 성전이 빨리 지어지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멀리 그렇게 빗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시편 83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 작은 스케일이냐 큰 스케일이냐에 따라서 이게 요한 계시록으로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그 중간에서 스톱이 돼서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7년 그 환란의 전반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그런 모든 그 세계의 정세와 그다음에 정치, 전쟁, 군대 이런 것들이 경제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수상이다, 또 그다음에 아마드네자드 이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서 어디에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면은 전체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임박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임박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픽처를 볼 때 그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구원이 거의 끝나간 단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참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돈. 그런데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흔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치세요. 미국의 이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미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또 큰 대부흥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흔드실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그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십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지? 이제 여기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오든지 아니면 뭐 자연재앙을 통하든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그 경제, 또 여기에 투자하는 모든 땅과 건물들, 또 그다음에 모든 자기네들의 이런 이 돈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뺏으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두 손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이스라엘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 백성을 내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것이 언제 이러냐? 환난 때만 이제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돈 붙잡고서 끝까지 이러다가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와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 400년 전에 다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미리 이제 역사를 통해서 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천사가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의 샘플을 너희들이 이제 맛을 보면서 후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더 정확하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11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36절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에 가서 마지막 때 출수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가 잘 깊이 알고 깨닫고 기도하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쪽에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그 11장에서 이집트 편에 쓸까, 이스라엘 편에 시리아 편에 쓸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서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더 이제 다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오늘 우리가 27절까지만 우리가 보고 나머지 이제 28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저 휴스턴 가기 때문에 한 주 또 스킵하고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코앞에 다가 있어요. 코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디에 쓰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항상 보고 있었죠. 내가 나의 초점이,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조직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만 나타나면은 그대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않고 휴고가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휴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심판들이 일어나고 자연 재앙이 더 엄청나게 일어나고 지진과 그다음에 뭐 쓰나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금 뭐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이 죽고 많이 고통당하고 이제 또 그들이 정처 없이 또 많이 이제 그 유리 방황을 하고 두고 이제 또 쫓기고 그렇게 되죠. 아 근데 그 전에 그들이 빨리 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휴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사명이고 또 축복인 거죠. 우리가 같이 그 기도하는 그 Jew for Jesus.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그들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들을 돕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생각을 주셨냐면은 이들이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각 12 지파에서 12,000명씩 144,000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태인들을 전체를 이제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뽑는 그러한 그 유태인 전도단들을 뽑는 그러한 그 전도팀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 우리가 회복 영화 봤죠. 엄청나게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돕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 또 그리고 그 라바이들 그들이 아주 고지식하고 그 고집스럽고 그렇지만은 이게 영의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로 변하면 그들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이제 이 그 눈에 그 닫혀진 비늘을 걷어주시기만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이 우리 그 교회들이 우리는 어부지리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인들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대로 우리는 정말 빚진 자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우리 형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형제가 바로 그 유대인들. 우리는 그냥 이웃에 있는 형제들만 얘기하는데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나 기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축복을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그 두 왕국들 북왕국과 남왕국들의 그 사이에서 참 인간의 그 죄악 속에서 가장 참 악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그리고 그 죄악의 본성들을 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니엘에게 말해준 그 천사들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상에 실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또 준비하고 바라기는 나머지의 이 그 예언들이 이제 저희들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마지막 때 그 우리의 가족들 또 이방인들 마지막 추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때가 급한 것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허송 세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자신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그리고 주님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이제 그 동참하는 모든 우리의 그 선교 기관들, 선교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그들이 그 일선에서 끝까지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천사들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마지막 때에 복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전 세계 땅 끝까지 속히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